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복되고 평화롭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순례자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공부를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한 주는 번갈아 가면서 마태복음을 공부했는데 마태복음만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의 예언에 따라서 들을 귀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자 누가가 특별히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많이 서술하셨으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는 비유를 찾아서 비유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밝혀주신 그런 복음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15장으로 접어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중간에 그걸 띄워놓고 15장으로 온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세 가지 등분이 있어요. Three parts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집간 그 어느 집의 아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금화 혹은 은화라는 귀한 돈을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주인은 남자 아버지가 나오고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을 집 밖으로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이게 11절이 맞나? 내가 잘못 쓴 거 아닌가? 맞아요? 11절부터 32절까지 시계 방향으로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 읽는 동안에 제가 소스새끼 같은 거 하나 여기다 옮겨놨어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갔다 그러면 적어도 주니어, 시니어 클래스를 가면은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릭 말을 일단 배워야만 본문을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11절에서 24절은 작은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32절은 큰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학적인 그 한글로 그 번역을 제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11절부터 하나씩 주제가 만들어져서 여기 여섯 개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작은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hired servant, 즉 출퇴근하는 그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퇴근한 종들, 그 band slave가 아니라 hired slave가 많이 있고 걔들은 먹을 게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깨달은 게 바로 6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내 재산 내 거 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돌아서 내가 가자. 여기에 came to his own senses, 돌아서 가자. 이 두 개가 바로 initially 뭐가 되냐? 회개를 한 거죠. 예, 마음을 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까지 해서 이제 다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난 장면까지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소도 잡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 처음에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거꾸로 다시 회복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25절에 가서 이제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이제 아버지하고 다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이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너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생각이 다르죠 벌써. 네. 그래서 이런 이게 다 글자로 쓰여진 것이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 그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닥터 누가가 문체가 아주 복잡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질서가 잘 잡힌 것을 쓰셨어요. 그분이. 복잡하게 보여도 이렇게 문자를 글자를 나누다 보면은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두 번은 더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뿐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시고 아까 내가 힌트를 하나 줬었죠.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부분이 아버지와 작은 아들 사이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면 큰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 2, 3, 4로 와서 4-에서 1-로 이렇게 딱 대칭이 되는데 여기에 뭘지도 안 찾아보세요. 뭔지 그거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게 저절로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방법은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배경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읽든지 영어로 읽든지 최소한 그 두 가지를 읽어보면은 이 문체 강조가 어디 있는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대부분 이 아들과 작은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제가 3페이지에는 큰 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비유를 공부할 때 어떻게 했죠? 이야기에 대해서 상세한 백그라운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바가 뭔가 그게 두 번째로 등장하죠. 우리는 이제 오늘은 1번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자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마지막 것은 이 비유의 정점을 찍는다. 클라이맥스 같아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읽은 11절에서 32절인데 15장. 마지막 이야기에 담긴 아주 의미가 있는 몇 개의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보자. 1번. 에이시아에서부터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북아프리카까지도 그리고 니어리스턴 그 중근동의 어느 부락에 가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일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추럴 그 리액션이 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아직 건강하고 다른 문제가 전혀 없고 자기 재산도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아버지하고 다 자라난 두 아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그 부락 사람들 모두가 뭐 고래로부터 뭐 몇천 년 동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하고 고개를 다 갸우뚱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듣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작은 아들이 저렇게 할 수 있고 아버지는 저렇게 할 수 있고 큰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고 아버지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봅시다. 2번 성경에서 본다면 이제 보통 아버지는 last will 자기 재산에 관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보통 두 가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inheritance 상속을 줘요. 보통은 oral will이에요. oral will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어로 성경을 말할 때 Old Testament라는 말을 쓰지요. 그리고 New Testament 말을 쓰잖아요. 이 Testament가 바로 will이에요. will. 그건 Testament를 만든 분이 죽어야만 effective해지죠. 그걸 강조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전체가. 그러니 큰 그림을 볼 때는 예수님이 테스터먼트를 만들었어요. 아버지하고. 만든 분이 죽어야만 그게 에펙티브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그 위에 있는 올 뉴 테스터먼트에 있는 그 프라미스가 우리에게 에펙티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죽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큰 그림은 구약 성경 전체가 will이란 거 몰랐다. 유언이에요. Old Testament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라틴에서 온 말이지만 뜻은 그거예요. 유언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 근데 그 유언 시작이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린다. 그 발꿈치를 물린 게 사흘 동안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와야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면. 그래서 구약 39권의 책을 잘 이름 붙였어요. Old Will 혹은 Old Testament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그 만든 사람인 야훼 아들 하나님이 죽어야만 이루어진다. 그게 큰 그림입니다. 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유언을 곧 다가오는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이 이거 만든다, 보통은.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종기가 나서 죽을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너 왕에게 가서 너 죽는다 말해주고 준비해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가면은 당신 집안 set in order 다 준비하세요 하고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당신 그 병으로 곧 죽을 거니까. 왕은 이제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을 닥친 아버지들이 주로 말로서라도 하는 유언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하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열두 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왕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유언을 남겨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다윗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준 것은 당연히 스크라이브 서기관이 다 기록을 하지요. 그러니 성경 대부분은 주로 말로 하는 oral will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성경 전체 자체가 하나의 유언과 같다고 그랬죠. 그건 다 적혀 있잖아요. Old Testament 자체가. 예.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말로서 아버지들이 자기 last will, last testament를 했었어요. 나머지 경우는 문서로 유언을 작성한 것이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자주 인디비주얼 하나씩 찾기는 드물다. 따라서 oral will, 말로 전하는 유언이 generally, universally 구약시대에 행해지던 custom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누가 프레쉬를 주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아들들에게 선물을 미리 나눠준 예가 드물긴 하지만 있다. 이게 언제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기 아내 세라가 죽고 나서 세컨드 와이프를 얻었습니다. 케투라라는 Egyptian second wife를 얻었어요. 거기서 아들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해줄 때는 이삭을 이야기한 것이 케토라에서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생각하고 이삭을 웰빙을 잘 하려고 자기의 두 번째 처인 케토라의 아들들에게 미리 선물을 주어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과 이삭의 그 텐트를 떠나서 멀리 가서 살도록 보내버려요. 그게 창세기 25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기준은 뭐라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언을 이때도 말로서 하였지만은 선물을 주어서 미리 정리를 해주고 유언은 계속 자기 only 에어인 이삭에게 남겨줬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직 뭐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자기 재산을 그 에어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미리 나눠주려고 유언을 만드는 것은 없어요. 죽기 얼마 전에 그렇게 보통 유언을 만들어요. 그런데 한참 건강하고 할 때는 유언을 만들질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고 다 돌아온 게 아니죠. 3만 4천 명 아주 소수만 들어 몇 백만 명은 그냥 다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서 오늘날 이란하고 이락 땅에 흩어져 살면서 만드는 게 시나가고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계속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거기서 유대인의 선생들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습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미시나입니다. 네. 거기에는 아예 레바이들이 그렇게 명시를 해두었어요. 아버지가 아주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자기 재산을 미리 유언으로 말하고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 그러한 것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 지방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생각인데 우리 한국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해볼 때는 모든 니어리스틴이나 팔레스틴이나 노르트 아프리카, 세라 북쪽의 전부는 이러한 공통적인 문화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유언을 절대로 이야기나 문서로 작성을 안 합니다. 그걸 하는 아버지는 아주 어리석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돼요. 3번. 아직 건강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마음에 원해서 나눠주는 경우는 아주 특별할 때 생긴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상속을 받은 아들들은 그 받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릴 라이츠는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건강할 때 아버지가 유언을 그 레스트 윌을 만들어서 아들들에게 나눠줬다더라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속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은 이 관습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즉 상속을 받은 아들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받은 그 이네리턴스 자체를 팔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러니 계속해서 아버지가 이거 너 거야, 저거 너 거야 정해줬어도 그걸 받았더라도 받은 아들들은 쓸 수가 없고 그대로 간직만 하고 있어요. 간직만 하고 있다가 아버지는 계속 일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을 아들에게 먹입니다. 아직 자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속자 아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상속된 그 right to the property, 그 재산권을 파는 일은 없다. 그 일은 없다.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안 써져 있을까? 누구나 알기 때문에 안 써진 게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너도 다 알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서 성경은 없어, 이 말이. 그런데 우리는 1세기에 유대인으로 그 사례에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 특별히 우리처럼 21세기에 사는 한글로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참 장님이 무슨 코끼리 더듬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성경, 구약 성경도 편집해서 만들어 놓고 신약 성경도 만들어서 또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관습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놓은 책들을 두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예. 4번. 구약시대나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있을 때 그 어느 아들도 감히 자신의 몫을 이네리턴스로 아버지에게 미리달라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이 그러한 요구를, 리퀘스트를 감히 아버지에게 하였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이 작은 아들에 관해서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알아요. 아버지에게 제 재산 My right, my share을 주세요 하고 말하는 순간 왜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돌아가실 것도 없는데 그 말을 했다 할 때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 이 아들은 마음으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기다려서 걔도 안 죽으니까 그냥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왜?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냈다 말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죽으니까 결국 말을 했다는 겁니다. 2번.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께 받은 그 right to the property를 팔아버렸어요. 금방. 아까 우리 문화적으로 뭐라고 설명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사인을 해서 줬더라도 그 받은 아들은 그걸 쓸 수 있다고요? 못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써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이 아버지 죽은 것 같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아예 전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거나 눈으로 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다. 이거 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은 그야말로 shameless, 파렴치하고 immoral, 부도덕하고 아예 아들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건강에 살아있는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5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제 큰아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25절에서 30절은 큰아들 이야기라고 했죠. 이건 또 문체가 1, 2, 3, 4, 4-3-2-1로 이렇게 돼서 4와 4-가 가장 포커스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장자다. Firstborn son이다. 이거는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도 이해를 좀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자기 동생을 야단을 쳐야 돼요. 야, 너 정신 나간지? 이게 뭐야? 네 아버지 그렇게 죽기를 원하고 있어. 이거 뭐야? 아니, 받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버지 죽은 것처럼 하고 또 그걸 너 지금 당장 팔아버려?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너 고쳐. 하고 말할 롤을 큰아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이렇게 반드시 사과를 드리고 화가 나 있는 아버지께 작은 아들의 행동을 돌이켜 아버지께 사과를 해서 다시 아버지 앞에 말 잘 듣는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야 될 역할은 큰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에 그 큰아들은 그런 걸 했다고 되어 있던가요? He remained silent.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께 재산권 상속을 요구할 때부터 시작했어. 아버지가 자신하고 동생 모두에게 건강한데도 이걸
자기 쉐어들을 다 쳐버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동생은 받자마자 그걸 또 팔아버렸어요. 그때까지 큰아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고 자기도 자기 것 받았다. 이거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인 거죠. 겉으로 보면 멀쩡한 집안인데 이거는 완전히 큰아들도 아버지 죽기를 원했고 작은아들도 아버지 죽기를 원했고 작은아들은 그걸 넘어가서 아버지 안 죽으니까 그냥 그 앞에서 팔아버렸다. 그런데 맨 밑입니다. 이 페이지 장자가 큰아들이 자신의 동생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잘못을 포인팅하지도 않고 고치라고 말해주지도 않고 자기마저도 아버지가 나눠주는 그 재산권을 받았고 아버지 이래서 안 돼요 하지도 않고 받았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가능하냐, 이스라엘에서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장자마저도 아버지와 관계가 이거 올바른 게 아닌 건 우리는 알겠어요. 한마디도 안 했지만 알겠어요. 근데 25절에 가고 시작되니까 이제 결국 장자 입에서 나온 말들을 보니 마음이 원래 작은 아들하고 똑같은 거였죠. 이야기의 맨 뒷부분에 즉 25절부터 보듯이 장자는 자신의 동생이 상속받은 재산권을 즉시로 처분도 했고 멀리 떠나 그곳의 친구들의 그 돈을 잔치하고 다 쓰고 없앴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자신도 동생처럼 처음부터 그리 하고 싶었어요. 그걸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은 에이, 나는 내 친구도 불러서 말이지 뭐 염소 한 마리도 우리 안 했잖아요. 자기도 작은 동생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이 그런데 위선자는 누가 더 위선자입니까? 큰아들이죠. 작은아들을 아예 깨놓고 했는데 큰아들은 아닌 척하면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6번 그런데 이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리액션이나 리스판스가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당연히 작은아들에게 화도 내고 그 말도 안 되는 리퀘스트를 하면은 No! 안 돼! 하고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야기를 들린 팔레스틴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작은아들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 쉐밀리스한 리퀘스트를 했는데도 아버지는 그래!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재산을 나가가지고 말도 안 해 큰아들께도 주고 작은아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는 자신이 곧바로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즉시로 두 아들에게 각자의 재산 상속의 몫을 나눠줄 뿐 아니고 자신이 아직 건강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자신을 취급하는 작은 아들에게 너 그 받은 거 팔아도 돼 하고 허락까지 해줬단 겁니다.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서 유대 땅에서나 아랍 땅에서 가능하냐? 없어요. 이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들도 황당하지만 이런 아버지는 더 없어요. 아버지가 가렴찬 작은 아들의 요구를 당연히 거절하지도 그를 되려 크게 벌을 내리지도 또한 그에게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는 동생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눠주신 재산 상속을 말없이 모두 받은 장자 자격도 없는 그 아들에게도 자신의 몫으로 재산권 상속을 받고 즉시로 처리할 권한도 미리 허락해 주었을 뿐 아닌데 뻔뻔하게 화를 내지도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너 장자 역할 해라고 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 비유를 알레고리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알레고리라는 뭐라고 그랬나요? 저번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올 때 사마리아가 타고 가던 나귀는 무엇이고 그 사람이 쓴 기름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쓴 포도주는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알레고리가 된다 했어요. 그건 도덕적인 교훈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비유는 심볼이 돼야 돼요. 무엇과 같다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큰아들, 작은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하고 될 거고, 여기서 이러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돼서 원리를 우리가 알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가 임팩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입을 쩍 벌리고 이게 진짜 우리 유대인의 가정에서 있었어? 이런 일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사람의 상식으로, 관습이나 습관으로, 문화 배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문화 배경의 관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강조점이 작은 아들의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큰 아들 부분은 저게 8개로 나누어서 중간에 4와 4-에 방점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해 주시면은 12월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그때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관습이나 상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니 선물 받은 이 믿음 저희들이 키워나가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